VOA World News.
VOA 세계 뉴스입니다. 남북한은 추석 명절을 맞아 이산가족 상봉 행사를 다음 달 금강산에서 개최하기로 합의했습니다. 남북한은 어제부터 오늘 오전까지 이어진 적십자 실무 접촉에서 다음 달 20일 금강산 면회소에서 이산가족 상봉 행사를 열기로 했습니다. 상봉 규모는 남북 각각 100명씩 모두 200명으로 다음 달 20일부터 일주일 동안 두 차례로 나눠 상봉이 이뤄집니다. 남북은 상봉 행사를 위한 생사 확인 의뢰서를 오는 15일, 최종 상봉 대상자 명단은 다음 달 8일에 교환할 예정입니다. 상봉 대상자 선정을 위한 생사 확인 작업과 관련해 한국 측에서는 국군포로 이산가족 50명을 포함해 250명을, 북측에서는 200명을 의뢰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남북은 또 가까운 시일 안에 적십자 본회담을 열고 이산가족 상봉 정례화 문제 등 상호 관심사들을 폭넓게 협의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미국과 부유한 페르시아만 국가들이 시리아 난민들을 지원하는 데 충분한 자금을 제공하지 않고 있다고 유엔 당국자가 말했습니다. 피터 서덜랜드 유엔 국제이주 개발 담당 특사는 오늘 제네바에서 기자들에게 레바논과 요르단, 터키는 400만 명에 달하는 시리아 난민 문제에 참여하고 있지만 부유한 나라들은 오히려 이에 소극적이라고 밝혔습니다. 서덜랜드 대표는 또 유엔 난민기구와 여러 구호단체들은 현재 심각한 자금난에 시달리고 있다며 시리아 사태와 관련해 올해 필요한 예산의 41%만이 확보된 상황이라고 전했습니다. 미국 연방의회가 한 달간의 휴회를 마치고 오늘 다시 개회합니다. 의회는 오는 17일까지 이란 핵합의에 대한 찬반 결정을 하도록 돼 있어 곧바로 이 문제에 대한 논의를 시작할 전망입니다. 가장 큰 관심은 상하 양원을 장악하고 있는 공화당이 핵합의에 반대하는 법안을 통과시킬지 여부입니다. 공화당 의원들이 압도적 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하원에서는 안건에 쉽게 반대할 수 있지만 상원의 상황은 좀 더 복잡합니다. 공화당과의 의석수 차이가 근소해 민주당 의원들은 표결을 원천 봉쇄할 수 있습니다. 상원에서 41명이 동의하면 표결을 막을 수 있는 가운데 현재 민주당과 무소속 의원들을 합쳐 38명이 핵합의 반대 법안에 반대표를 던질 것이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VOA 세계뉴스 듣고 계십니다. 영국 정부가 시리아 내 이슬람 순위파 무장반군 ISIL을 겨냥해 지난달 무인기 공습에 나선 사실을 처음 공개하고 추가 공습도 검토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데이비 캐머런 영국 총리는 어제 의회에서 영국 공군 소속 무인기가 지난달 21일 ISIL이 수도로 삼고 있는 시리아 라카 인근 지역에서 차량으로 이동 중이던 반군 3명을 사살했으며 이 가운데 2명은 영국인이었다고 밝혔습니다. 마이클 폴론 영국 국방장관은 오늘 영국 BBC 라디오와의 인터뷰에서 영국은 테러 기도를 막기 위해 시리아에 또다시 공습을 가하는 것을 주저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영국은 그동안 이라크 내 ISIL을 소탕하는 미국 주도 국제연합군의 공습에 참여해왔지만 시리아에서는 정보 수집용 무인기만 운영할 뿐 공습은 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편 프랑스도 이라크 이외에 시리아에 대한 공습에 참여 의사를 밝혀 주목됩니다. 터키군이 오늘 오전 쿠르드 반군들에 대한 추가 공습을 단행했습니다. 터키군은 40여 대의 전투기들을 동원해 이라크 북부 지역에 6시간 동안 공습을 가했다며 쿠르드족 반군단체 쿠르드 노동자당 소속 전사 40명이 사망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공습은 지난 6일 쿠르드 반군의 폭탄 공격으로 터키 군병사 16명이 숨지는 사건이 발생한 뒤 이틀 연속 이루어졌습니다. 쿠르드 반군은 오늘도 아제르바이잔 접경 지역인 터키 동부 으드르주에서 경찰 수송 차량에 폭탄 공격을 가해 경찰관 12명을 살해했습니다. 미국과 한국으로 가는 미국의 아메리칸 항공 소속 여객기가 엔진에 이상이 생겨 일본에 불시착했습니다. 아메리칸 항공 측은 오늘 미 텍사스주 댈러스 공항을 이륙해 한국 인천공항으로 향하던 AA-281편 여객기가 엔진에 문제를 일으켜 일본 나리타 공항에 불시착했다고 밝혔습니다. 항공사 측은 그러나 긴급 사태에 따른 비상 착륙은 아니었다며 여객기에 탑승한 승객 223명과 승무원 15명은 모두 다른 여객기로 옮겨져 서울에 무사히 도착했다고 강조했습니다. BOA 세계뉴스 천일규였습니다.
비오에이 뉴스 투데이.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비오에이 뉴스 투데이 3부 시작하겠습니다. 이 시간에 보내드릴 주요 한반도 소식입니다. 남북한은 다음 달 20일부터 26일까지 이산가족 상봉 행사를 갖기로 합의했습니다.
금강산에서 남북 각각 100명씩 상봉하기로 하고 거동이 불평한 상봉자에 한해서는
중국은 앞으로 북핵 문제에 더 우선순위를 둘 것이라고 한국의 외교장관이 말했습니다. 유엔 인도주의 업무 조정국은 올해 북한의 이모작 작물 수확량이 가뭄으로 인해 전년에 비해 20% 이상 줄었다고 밝혔습니다. 내일 북한 날씨 대체로 맑겠으나 함경남북도는 오후에 구름이 많아지겠습니다. 동해 북부 해상은 최고 4m까지 높은 파도가 일겠습니다. 첫 소식입니다. 남북한이 하룻밤을 꼬박 세우는 협상 끝에 추석 명절 맞이 이산가족 상봉 행사를 다음 달 금강산에서 열기로 합의했습니다. 다음 달 8일 남북한 각각 100명의 최종 상봉 대상자를 확정할 예정입니다. 서울에서 김은지 기자가 보도합니다.
남북은 7일부터 8일 오전까지 이어진 적십자 실무 접촉에서 다음 달 20일 금강산 면회소에서 이산가족 상봉 행사를 열기로 합의했습니다. 상봉 규모는 남북 각각 100명씩 모두 200명으로 다음 달 20일부터 일주일 동안 2박 3일씩 두 차례로 나눠 상봉 행사가 진행됩니다. 지난해 2월을 마지막으로 중단됐던 남북 이산가족 상봉 행사가 1년 8개월 만에 재개되는 겁니다. 적십자 실무 접촉에 나선 이덕행 한국 측 수석 대표입니다.
10월 20일부터 26일까지 금강산에서 남북 각각 100명씩 상봉하기로 하고 거동이 불평한 상봉자에 한해서는 한 분이나 두 분의 가족이 동행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남북은 상봉 행사를 위한 생사 확인 의뢰서를 오는 15일, 최종 상봉 대상자 명단은 다음 달 8일에 교환할 예정입니다. 상봉 대상자 선정을 위한 생사 확인 의뢰 대상자는 한국 측은 250명, 북측은 200명으로 한국 측에선 국군포로 이산가족 50명이 포함됐습니다. 남북은 또 가까운 시일 안에 적십자 본회담을 열고 상봉 정례화 문제 등을 비롯한 서로의 관심사를 폭넓게 협의하기로 합의했습니다. 이덕행 한국 측 수석 대표는 회담 결과 브리핑에서 합의까지 다소 시간이 걸린 것은 상봉 정례화를 비롯한 이산가족 문제의 근본적 해결 방안에 대한 양측의 입장차 때문이라고 밝혔습니다.
북한도 근본적인 문제 해결이 필요하다는 인식을 같이 했지만 이번에 회담에 나온 대표단이 실무 대표단이기 때문에 심도 있는 문제 협의를 위해서는 적십자 본회담에서 개최하자는 주장을 해왔고 우리는 이산가족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자는 취지에 합의했기 때문에 하부세에 담자고 주장을 했고 거기에 관해서 충분히 협의하느라고 좀 시간이 많이 걸렸습니다.
상봉 시기와 관련해서도 한국 정부가 가능한 한 빨리 열자고 제안한 반면 북한은 추석 연휴와 내부 행사 등을 이유로 준비 기간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보여 협의가 필요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덕행 한국 측 수석 대표는 북한이 실무 접촉에서 수해 복구 지원이나 금강산 관광 재개, 또 5.24 조치 해제와 같은 다른 사안들을 요구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남북이 이산가족 상봉 일자에 합의함에 따라 대한적십자사는 상봉 대상자 선정을 위한 준비 절차에 착수했습니다. 대한적십자사는 9일 컴퓨터 추첨을 통해 최종 상봉 인원의 5배인 500명을 1차 상봉 후보자로 선정할 방침입니다. 이 가운데 건강 상태와 상봉 의사 확인 등을 거쳐 250명을 선정한 뒤 북측의 생사 확인을 의뢰해 최종적으로 100명을 선정할 예정입니다. 서울에서 뷰이 뉴스 김은지입니다.
지금 보도해 드린 바와 같이 남북한은 다음 달 20일부터 26일까지 금강산에서 이산가족 상봉 행사를 열기로 합의했습니다. 그러면 이번에는 한국국책연구소인 통일연구원 조한범 선임연구위원으로부터 실무 접촉 합의의 의미와 앞으로의 남북관계 전망 등을 들어보겠습니다. 조 박사님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이번 합의의 어떤 점에 특히 그 중요성을 들 수 있습니까?
일단 이제 그 소위 그 8.25 남북 합의, 남북 고위 당국 접촉자 합의가 이제 공동 보도문으로 나왔지 않습니까? 이제 네. 거기에서 이제 처음으로 이제 향후 조치에 대해서 이제 그 논의를 했는데 그 첫 조치가 이제 이번에 그 실무회담이었거든요.
네.
이제 그것이 예정대로 열렸다는 점이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그 실제로 그 이상적 상봉 행사가 성사가 됐다라는 점이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사실 이제 8.25 남북 합의 이후에 과연 이 모멘텀이 유지될 것이냐 아니냐에 대해서 좀 사실은 좀 우려가 있었거든요.
네.
근데 이번에 합의를 도출함으로써 적어도 당분간은 어떤 남북한의 협력의 모멘텀이 유지가 될 수 있다. 또 이제 향후 적시자 본회담에서 논의를 하기로 했기 때문에 적어도 협력의 틀이 유지가 될 수 있다. 그것이 이제 상당히 중요한 포인트라고 보여집니다.
네. 그러니까 이번 합의로 지난달에 이 남북 고위급 접촉 합의에 대한 북한의 이행 의지가 어느 정도는 확인이 됐다. 또 그렇게 믿어도 될 수 있을까요?
예, 그렇게 보여집니다. 이제 사실 뭐 저번에도 22일부터 24일까지 뭐 발표는 뭐 25일 새벽입니다만은 그 무박 3일간 43시간 동안에 사실은 뭐 유례 없는 마라톤 협상을 했거든요.
네.
이제 그 이야기는 사실 이제 북한도 전례가 없어요. 그런 것이. 사실 전에 같은 경우는 뭐 마음에 안 들면 이제 뭐 회의장을 박차고 나가는 그 사람들의 특기였는데.
네.
이제 그 이야기는 그 당시에도 명백한 그 협상의 의지를 갖고 있었다는 게 확인이 된 거고요. 이번에도 이제 일부 이견이 있었다고 보여지지만 역시 뭐 거의 뭐 그 데자뷰처럼 역시 뭐 그 마라톤 협상 끝에 지금 타결이 됐거든요. 밤을 새는.
네.
그렇게 본다 그러면 북한 역시 판을 깨러 나온 건 아니다. 협상에서 어느 정도 협상의 틀을 유지하는 것으로 그 원래부터 계획을 했다고 보여지거든요. 그렇게 보여진다고 보면 뭐 이번에 북한 역시 적어도 뭐 장기적으로는 모르겠지만 당분간은 협상의 틀을 유지하겠다는 그런 자세로 보여집니다.
네. 이번에 남북이 가장 이견을 보인 것이 이 상봉 정례화와 상봉 시기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데요. 양측의 입장차는 어떤 것이었습니까?
일단 상봉 시기의 경우에는 지금 이제 많은 분들이 우려하고 있듯이 북한이 이제 10월 10일이 당창건 70주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 장거리 로켓 발사나 4차 핵실험 가능성을 우려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우리 같은 경우에는 이제 10월 10일 이전에 이제 만일에 그렇게 되면은 이상가족 상봉이 무산이 되기 때문에
네.
적어도 인도적인 문제는 10월 10일 이전에 하자고 했던 것 같고요. 이제 북한은 사실상 지금 시간이 좀 촉박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좀 시간을 두고 하자고 했는데 결국은 뭐 시기 부분에서는 북한의 의견을 들어줬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정례화 부분입니다. 이제 북한은 이번에 단건 이번 한 건에 상봉의 실무 협상에 주력하자는 입장이었고요. 우리 경우에는 이제 정례화 쪽에 좀 많은 노력을 했는데 일단은 뭐 중간점에서 절충점을 찾은 것 같습니다. 일단 이번 상봉을 하고 향후에 정례화 부분 등에 대해서는 이제 적시자 본회담에서 논의하자 이렇게 이제 타결이 된 것 같습니다.
네. 워낙 그 어렵게 이루어진 그 합의여서 과연 아무 일 없이 성사가 될 것으로 기대해도 될까요?
일단 이제 최근에 우려가 되는 부분은 그 김정은의 국정 운영 능력이 일관성이 없습니다. 무모한 고 사실은 비합리적인 부분들이 좀 많이 있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그 당창건 70주년에 그 로켓 발사나 장거리죠. 장거리 로켓 발사나 4차 핵실험의 가능성을 배제할 수는 없어요. 그러나 큰 틀에서 보면 지금 중국이 매우 강력하게 북한의 도발에 대해서 지금 개입을 하고 있는 징후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네.
북한의 도발은 결국 미국의 개입을 불러오고 한반도 긴장의 구조는 지금 중국의 국익에도 사실은 이번에 사태에 드러난 것처럼 매우 심각한 위협이 된다는 게 중국 지도부가 인식이 강하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중국 지도부가 일단은 매우 북한의 도발을 우려하고 있고 또 한미가 공동 국지도발 대비 이번에 뭐 8.25 합의 과정에서 사태에서 드러났지만 매우 강력한 대북 억제 태세를 유지하고 있거든요. 또 북한 역시 어떤 도발에 따른 어떤 비용이라든지 이런 여력이 없다고 보여진다고 그러면 도발 가능성은 사실은 뭐 높지 않다고는 보여집니다. 예, 그렇게 본다 그러면 이상가족 상봉은 제가 보기엔 적어도 이번에 합의한 것은 순조로울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남북한은 또 빠른 시일 안에 상봉 정례화 방안을 논의하기 위한 적십자 본회담도 열기로 합의를 했는데요.
예,
북한이
예.
이 정례화에 호응을 할 것으로 예상을 하십니까?
문제는 지금 북한이 이산가족이라는 인도적인 문제를 순수하게 인도적인 문제로 보고 있지 않다는 데 문제가 있어요.
네.
예, 북한이 이제 전형적으로 지금 여러 가지 경제난도 있고 또 과거의 전례를 봐서 이 인도적인 문제를 항상 협상의 레버리지로 활용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인도적인 문제를 협상해주고 실리를 확보하고 이런 패턴을 보여왔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정례화에도 순수히 응하지 않은 게 뭐냐면 정례화는 사실은 자신들이 보기에 남한으로부터 양보를 얻어낼 수 있는 굉장히 큰 카드라고 판단하고 있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정례화를 위한 협상에서는 사실은 뭐 5.24 조치 해제나 아니면 긍정한 건강이나 아니면 과거와 같은 어떤 남북관계 형성이나 또 어떤 현금성 대북 지원이나 이런 부분들을 요구할 가능성이 매우 농후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향후 그 정례화 부분의 협상 과정은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난제들이 드러날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네. 앞으로 남북관계 전반에 걸쳐서 어떻게 예상을 해볼 수 있을까요?
일단은 그 이번에 그 북한의 8월 4일 목함질의 도발 사건 또 8월 20일 두 차례의 포격 도발도 도발 자체의 목적이 있다고 보이지는 않아요. 다시 말해서 한반도의 긴장을 고조시킴으로써 군사적인 압박을 가함으로써 한국 정부들을 자신들이 원하는 협상 테이블로 이끌려고 했다는 게 더 크다고 보여지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향후 다른 문제에 대해서도 협의한다라는 부분에 사실은 뭐 양측이 사실은 공감이 있어요. 그러니까 북한은 여러 가지 남북 협상을 통해서 자기들이 원하고 있는 실리를 확보하겠다라는 입장이고요. 또 한국 정부는 또 향후에 여러 가지 협상을 통해서 한반도 실로 프로세스를 업그레이드하기 위한 어떤 새로운 단계로 가겠다는 입장이기 때문에 일단의 협상은 틀은 유지가 될 겁니다. 그러나 지금 문제는 이제 북한은 이제 여러 가지 인도적인 문제나 다른 사안들을 주면서 일거에 이제 자신들이 원하는 걸 확보하려 시도할 가능성이 있어요. 그러니까 천안함 연평도 사과 없이 5.24 조치를 해제하거나 네. 아니면 추가적인 조치 없이 금강산 관광을 재개하거나 이제 이런 시도를 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북한은 짤라미 전략, 다시 말해서 조금씩 잘라서 주고 받아가는 이런 전략을 추구할 거기 때문에 또 여기에 또 이렇게 북한의 그 과거 같은 행태에 응하지 않겠다는 게 또 박근혜 정부 입장이 또 확고하기 때문에 향후 협상은 좀 어려운 과정이 될 것 같습니다.
네. 네, 조 박사님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이산가족 상봉을 위한 남북적십자 실무접촉 결과의 의미와 앞으로 남북관계 전망 등에 대해서 한국국책연구소 통일연구원의 조한범 선임연구위원으로부터 자세히 들어봤습니다. 1년 8개월 만에 재개되는 남북이산가족 상봉은 금강산 면회소에서 열립니다. 금강산 면회소의 지난날과 앞날을 서울에서 박병용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 2009년 9월 제17차 남북이산가족 대면 상봉이 금강산 언정리 초입에 있는 금강산 면회소에서 열렸습니다. 금강산 면회소로서는 중공 이후 첫 번째 상봉 행사였습니다. 금강산 면회소는 5만 제곱미터의 부지에 지하 1층, 지상 12층 규모의 면회소 동과 지상 3층의 사무소 두 채, 경비실 등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면회소 동 1, 2층에는 600명을 수용할 수 있는 행사장과 회의실 4개, 편의시설 등이 마련돼 있고 호텔 구조와 콘도 구조 등 206실의 객실이 마련돼 최대 1,000명을 수용할 수 있도록 설계됐습니다. 개관식 이후 1년 2개월 만에 첫 손님으로 제17차 이산가족을 맞이하기까지 금강산 면회소는 우여곡절을 겪었습니다. 남북한이 금강산에 이산가족 면회소를 설치하기로 합의한 것은 2002년 9월 제4차 적십자 회담이었습니다. 하지만 착공의 첫 삽은 합의가 이뤄진 지 21개월 만인 2005년 8월에야 뜰 수 있었습니다. 공사는 일사천리로 진행되지 못했습니다. 남북관계와 한반도 정세의 변화에 따라 공사는 중단과 재개를 되풀이했습니다. 2008년 7월 사실상 공사가 끝나 준공검사가 진행되고 있었으나 금강산 관광에 나섰던 한국인 관광객이 북한군의 총격에 숨지는 사건과 북한의 2차 핵실험으로 마지막 고비를 맞았습니다. 금강산 면회소의 정상 운영은 멀어져만 보이다가 남북관계의 해빙 분위기와 함께 제17차 상봉에서야 제모습을 찾았습니다. 금강산 이산가족 면회소의 본래 목적은 반세기 이상을 헤어져 살아온 이산가족들이 단 며칠만이라도 함께 잠을 자고 생활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리고 수시로 만날 수 있는 장소를 만들어주자는 취지였습니다. 박근혜 한국 대통령은 지난달 광복 70주년 경축사에서 금강산 면회소의 활성화를 북한에 제안했습니다.
남북 이산 가족들이 금강산 면회소를 이용하여 수시로 만남을 가질 수 있도록 북한의 협력을 촉구합니다.
북한으로서도 금강산 면회소가 아닌 평양이나 다른 도시에서 이산가족 상봉 행사를 치르는데 난색을 표시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번 상봉 행사를 위한 실무 접촉에 나선 남측 대표단은 협상이 성사되면 상봉 장소는 금강산이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북측이 금강산을 제시할 것이라는 예측이었습니다. 이 같은 예측은 북측이 금강산 관광 재개를 계속해서 주장해왔고 이를 위한 계기로 이산가족 상봉을 활용할 것이라는 전망 때문이었습니다. 한동안 잊혀졌던 금강산이 이산상봉 행사를 계기로 관광 재개에 물꼬를 틀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서울에서 VOA 뉴스 박병용입니다.
윤병세 한국 외교부 장관은 지난주 한중 정상회담을 계기로 중국이 북핵 문제에 더 적극적인 역할을 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중국은 북한과의 전통적 우호관계를 다시 강조하면서 북한을 다독이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서울에서 김환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윤병세 한국 외교부 장관은 지난주 중국 전승절 때 열린 한중 정상회담에서 한반도의 비핵화 목표를 재확인한 것은 중국이 북핵 문제에 보다 많은 우선순위를 두겠다는 생각이 반영된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윤 장관은 8일 한국 KBS 라디오의 한 시사 프로그램에 출연해 북한의 비무장지대 도발 때 중국이 알게 모르게 건설적인 역할을 했는데 앞으로 북핵 문제 해결을 위해서도 적극적인 역할을 할 것이라는 의지의 표명이라며 이같이 평가했습니다. 윤 장관은 특히 두 정상이 이런 내용을 발표한 시점이 중요하다며 북한이 핵과 경제 병진 노선을 되풀이하는 상황에서 병진 노선의 반대라고 할 수 있는 북핵 불용 입장을 밝혔다고 의미를 부여했습니다. 윤 장관은 또 두 정상이 한반도 긴장 고조 행위를 반대한다고 밝힌 데 대해선 10월 초에 북한이 도발하겠다고 예고를 많이 하고 있는데 이런 도발을 해서는 안 된다는 사전 경고의 의미가 크다며 북한의 분명한 메시지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중국 당국은 북한과의 전통적 우호관계를 강조하면서 전승절을 계기로 북중관계가 더 나빠지는 게 아니냐는 일부 관측들을 반박하고 나섰습니다. 홍래희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7일 정례 브리핑에서 전승절 행사에 참석한 박근혜 한국 대통령과 최룡해 북한 노동당 비서 모두 중국의 뜨겁고 우호적인 대접을 받았다며 중국은 남북한과 함께 우호협력 관계를 발전시키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또 최 비서가 시 주석을 따로 만났느냐는 기자의 질문에 즉답을 피하면서도 만일 회동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면 중국이 북한에 대한 불편함을 드러낸 게 아니냐는 질문엔 사실이 아니라고 강하게 부인했습니다. 중국 관영인민일보 자매지인 환구시보도 8일 사설을 통해 북중 양국이 핵 문제를 둘러싼 갈등을 피하지 못하고 있지만 두 나라 관계가 매우 중요하다는 양국의 인식 역시 흔들리지 않고 있다며 양국 관계가 비교적 미묘하지만 통제 가능한 범위 안에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이어 두 나라가 갈등을 인정하고는 있지만 양국 관계 전체에 영향을 미치게 할 수는 없다며 양국 관계의 기초는 강하며 핵 문제가 북중 관계 전부가 아니라고 강조했습니다. 한국국책연구기관인 국가안보전략연구원 박병광 박사는 북중 관계는 역사적으로 오르막과 내리막이 있었지만 극단적인 상황까지 간 경우는 없다며 전승절을 계기로 중국의 한반도 정책이 한쪽으로 치우치진 않을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중국의 대한반도 정책이라고 하는 것은 남한과 북한 양국에 대한 영향력을 확대해 나가고 유지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이번에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예우나 환대와 더불어서 최룡해 대한 부분에 있어서 나름대로 신경을 쓸 수밖에 없고 또 최룡해가 돌아간 다음에도 북중관계를 관리하는 차원에서 북중관계 발전이 지속적으로 자기들의 의지이고 정책 목표라는 점을 밝힐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박 박사는 그러나 한중 정상이 의미 있는 6자회담에 조속한 재개에 공감한 데 대해선 한국이 전제 조건 없는 대화에 무게를 두었던 중국과 의견 접근을 봤을 수 있다며 한국 측의 외교적 움직임이 활발해질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서울대 통일평화연구원 장용석 박사는 중국의 반응으로 볼 때 대북 정책에 큰 수정이 있다고 보긴 힘들다며 지금으로선 중국이 한국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관련국들 간 탐색적 대화가 이루어지도록 북한 설득에 힘을 기울일 가능성이 있다고 전망했습니다. 서울에서 VOA 뉴스 김환영입니다.
제4회 서울 안보 대화가 내일 즉 9일 개막됩니다. 한반도 통일과 세계 안보, 국방 협력을 위한 논의는 물론 중견국 국방협력회의, 동북아 소다자회의 등도 예정되어 있습니다. 서울에서 한상미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국 국방부는 9일에서 11일까지 2박 3일간 2015 서울 안보 대화를 개최한다고 밝혔습니다. 올해 서울 안보 대화엔 미국과 중국, 일본 등 30개국과 유엔, 유럽연합 등 4개 국제기구의 국방관리와 안보 전문가 250여 명이 참가합니다. 특히 데이비드 헬비 전 미 국방부 동아시아 부차관보와 모리모토 사토시 전 일본 방위상, 임종인 한국 청와대 안보특보 등이 참가해 토론을 벌일 예정입니다. 각국 대표들은 제2차 세계대전 종전 70주년, 한반도 분단 70주년을 맞아 종전 70주년, 분단 70주년, 도전과 희망이란 주제 아래 국제사회가 직면한 각종 안보 현안을 논의합니다. 개막식이 열리는 9일엔 백승주 한국 국방차관과 참가국 간의 양자대담, 참가국 대표자회의 등이 진행됩니다. 10일엔 본회의를 비롯해 중견국 국방협력회의가 예정돼 있고 마지막 날인 11일엔 미국과 한국, 중국, 일본, 러시아, 몽골이 참가하는 동북아 소다자회의도 열립니다. 본회의는 한반도 통일과 글로벌 안보, 동아시아 해양 위기의 진단과 관리, 사이버 방어와 국방협력 등 3개 분야로 마련됐습니다. 김민석 한국 국방부 대변인의 8일 정리해 브리핑 내용입니다.
이번 회의에서 참가국들이 양자, 다자 그리고 지역 차원에서 상호 관심 사항을 긴밀하게 논의할 예정입니다. 다자 간 대화와 소그룹 대화가 상호 시너지 효과도 발휘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아울러 사이버 워킹그룹 회의를 개최해 사이버 안보 이슈를 논의하고 발전시키기 위한 실무 협의체 구성과 운영 방안도 협의할 예정입니다. 한국 국방부는 이번 서울 안보 대화를 통해 한반도 통일과 국제 안보 현안을 논의하는 건 물론 국가 간 실질적 국방 안보 협력 방안을 논의하는 다자 안보 대화의 장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올해로 4회째인 서울 안보 대화는 아시아 태평양 지역 국가 간 군사적 신뢰 구축과 상호 협력을 위해 차관급 국방 관리와 안보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동북아 지역 최고위급 연례 다자 안보 대화체입니다. 서울에서 VOA 뉴스 한상미입니다.
영국의 BBC 방송이 북한을 대상으로 한 라디오 방송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하지만 BBC의 예산을 지원하는 영국 정부가 부정적 입장인 것으로 알려져 실제로 방송이 이루어질지는 아직 미지수입니다. 천일교 기자가 보도합니다.
영국 BBC 방송이 7일 앞으로 10개년 계획의 일환으로 대북 방송을 신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 방송의 토니 홀 사장은 이날 러시아어 TV 방송과 함께 북한에 대한 일일 라디오 뉴스 송출을 계획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방송 일정 등 구체적인 내용과 계획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세계 최대 공영방송인 BBC가 대북방송 계획을 밝힌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영국에서는 지난 2008년 의회에서 열린 북한 민주화 방안 회의 중 BBC의 대북방송 필요성이 제기된 뒤 의원들과 민간단체들을 중심으로 대북방송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꾸준히 제기돼 왔습니다. 데이비드 엘튼 상원의원 등 여러 의원들은 북한에서 최악의 인권 탄압이 오랫동안 계속되는 것은 주민의 눈과 귀를 멀게 하는 북한 정권의 정보 봉쇄 때문이라고 지적해왔습니다. 그러면서 세계적으로 신뢰받고 있는 BBC 방송이 이런 봉쇄를 무너뜨리는 데 기여할 수 있다며 대북 방송 신설을 촉구해왔습니다. 하지만 BBC 방송 경영진은 북한에서 주민들이 라디오를 듣기 어려운 현실과 북한 당국의 엄격한 통제, 전파 방해 등을 이유로 2년 전까지만 해도 부정적 견해를 보였습니다. BBC 국제방송에 예산을 지원하는 영국 외교부 역시 제작비 대비 효율성과 의미, 효과 측면에서 한국어 방송은 현실적이지 않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영국 정부의 이런 입장은 북한에 대한 비판적 개입, 즉 북한의 개탄스런 인권 상황을 비판하면서도 인도주의와 개발 지원 등을 통해 북한 내부의 변화를 유도하겠다는 정책이 반영됐다는 지적입니다. 하지만 BBC 방송은 지난 2013년 대북방송을 신설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힌 뒤 올해 1월에 발표한 뉴스의 미래 보고서에서 북한의 효과적인 방송을 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혀 전향적인 자세를 보였습니다. 특히 당시 BOA에 보낸 이메일에서 BBC 국제방송의 핵심 원칙 가운데 하나가 언론 자유가 부족한 나라 국민들에게 봉사하는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런 측면에서 북한 주민들에게 뉴스를 전달할 수 있는 가능한 방법을 찾을 수 있을지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었습니다. BBC 방송의 입장 전환에는 유엔 북한인권조사위원회의 최종 보고서도 일부 영향을 미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마이클 커비 조사위원장은 지난해 3월 영국 인디펜던트 신문과의 인터뷰에서 BBC의 대북방송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커비 위원장은 BBC 방송이 세계와 광범위하게 단절된 북한 주민들의 삶을 변화시킬 수 있을 것이라며 BBC 방송은 진실하고 공정한 방송이란 평판이 있기 때문에 북한 변화에 기여할 수 있는 특별한 잠재성이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한편 BBC가 대북방송 신설 계획을 발표했지만 실제로 실현될지는 아직 미지수입니다. BBC 방송의 대북방송 신설을 촉구하는 캠페인을 벌여온 유럽 북한인권협의회 마이클 글랜디닝 국장은 7일 회원들에게 보낸 이메일에서 당장 방송이 이루어질 가능성은 없어 보인다고 말했습니다. 영국 정부의 정치적 의지가 없고 BBC의 대북방송 신설에 대한 예산 지원도 없기 때문에 당장 성사될 것으로 보지 않는다는 겁니다. 글랜디닝 국장은 이날 미 블룸버그 뉴스에 영국 정부가 공식적으로는 예산 문제를 대북방송의 반대 이유로 삼고 있지만 실질적으로는 북한과의 외교 관계가 위태로워지는 것을 원하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습니다. 영국 리즈 대학의 북한 전문가인 에이든 포스터 카터 연구원 역시 블룸버그 뉴스에 정부의 예산 지원 없이 방송은 하기 힘들다며 영국 정부의 견해가 부정적임을 밝혔습니다. 영국 외교부는 7일 현재 BBC의 대북방송 계획에 입장을 밝히지 않고 있습니다. BBC의 토니 홀 사장은 이날 대북방송 외에 러시아어 TV방송과 에티오피아, 에리트레아에 대한 라디오 방송 신설 계획도 발표했습니다. BBC 방송 대변인은 이에 대해 전 세계 표현의 자유신장과 정확하고 공정하며 독립적인 뉴스를 통해 민주주의를 지킨다는 강력한 결의에서 이루어진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BBC 방송은 지난 1922년 첫 방송을 송출한 이래 현재 전 세계 5억 명의 시청자와 청취자를 확보하고 있는 세계 최대의 공영방송국입니다. 특히 국제방송은 28개 언어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지만 2010년 이후 예산이 계속 축소되어 왔습니다. BOA 뉴스 천일규입니다.
북한의 올해 임오작 수확량이 지난해에 비해 21% 줄었다고 유엔이 밝혔습니다. 지난해부터 심각했던 가뭄 때문입니다. 김현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유엔은 밀과 보리 등 올해 북한의 임오작 작물 수확량이 전년에 비해 21.47% 줄었다고 밝혔습니다. 유엔 인도주의 업무 조정국 오차는 7일 발표한 북한 가뭄 보고서에서 지난해부터 계속된 가뭄이 작황에 부정적 영향을 미쳤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임오작 작물은 가을 추수 후 남은 빈 땅에 심는 작물로 지난해 10월과 11월에는 겨울밀과 보리, 올해 3월에는 감자를 심었습니다. 임오작 수확량 감소는 주요 곡창지대인 평안남도와 황해남북도에서 두드러져 전년에 비해 1만 톤에서 2만 톤 가까이 줄었습니다. 보고서에 따르면 올해 밀과 보리 수확량은 전년에 비해 32% 감소한 3만 6,083톤에 그쳤습니다. 이는 식량농업기구가 전망했던 수확량 5만 7천 톤보다도 2만 톤 이상 줄어든 것입니다. 감자 수확량도 23만 2,889톤으로 지난해에 비해 20%가량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유엔 인도주의 업무 조정국은 가뭄뿐 아니라 최근 홍수 등으로 가을 작황도 전망이 밝지 않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8월 22일과 23일 황해남도와 함경남북도에서 발생한 홍수로 4,011헥타르의 농경지가 유실됐다며
유엔 식량농업기구는 올해 쌀 수확량이 지난해에 비해 12%가량 줄어들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앞서 식량농업기구는 지난 6월 발표한 세계정보 조기경보 국가보고서에서 올해 북한의 쌀과 강냉이 수확량이 전년에 비해 크게 줄어들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식량농업기구는 쌀의 경우 지난해보다 12% 정도 줄어든 230만 톤, 강냉이는 15%가량 줄어든 220만 톤에 그칠 것으로 추정했습니다. VOA 뉴스 김현진입니다.
세계 여러 나라의 주요 소식을 전해드리는 지구촌 오늘입니다. 김근삼 기자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오늘은 어떤 소식들이 있습니까?
아베 신조 일본 총리가 집권 자민당 총재 선거에서 투표 없이 당선되면서 안보보안 처리를 더욱 강하게 추진할 것으로 보입니다. 터키 동부에서는 쿠르드족 반군의 테러와 정부군의 대응 공습이 잇따르면서 긴장이 격화되고 있습니다. 러시아의 시리아 아사드 정부에 대한 군사 지원이 나섰다는 주장이 제기된 가운데 미국이 유럽 국가들의 러시아 군수송기의 영공 통과를 불허하도록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네, 그러면 오늘은 일본 정치 소식부터 살펴볼까요?
네, 일본에서는 오늘 집권당인 자민당 총재 선거가 열렸습니다. 현직 총재인 아베 신조 총리가 경쟁자 없이 무투표로 당선됐는데요. 아베 총리의 새 총재 임기는 다음 달 1일부터 2018년 9월까지 3년 더 길어진 겁니다.
네, 집권당 총재직 재선에 성공한 것은 이 총리직을 계속 유지하는 것과도 상관이 있죠.
그렇습니다. 총리직을 계속 유지할 자격을 갖추게 된 것인데요. 일본은 의원 내각제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 총리직을 중의원 다수당 당수나 아니면 연립여당을 구성했을 경우에는 그 연립여당 중에 한 정당의 당수가 맡게 되는데 현재 일본의 중의원 임기가 2018년 12월까지이기 때문에 선거 일정대로라면 아베 총리의 총재 임기 동안 다수당이 바뀔 가능성이 없죠. 따라서 어떠한 이유에서든 그 전에 조기 총선을 치러서 다수당이 바뀌거나 아니면 아베 총리 스스로 총리직에서 물러나지 않는 한 총리직을 계속 유지하는 데 문제가 없어진 겁니다.
네. 아베 총리가 무투표로 자민당 총재에 당선된 것은 아베 정권에 대한 지지가 높기 때문인가요?
그런 점도 있고요. 또 자민당 내에서 아베 총리의 정치적 기반도 탄탄하다는 것을 보여줬는데요. 자민당 총재 선거에서 무투표 당선자가 나온 게 18년 만에 처음이라고 하니까 더운 그런 점을 이제 보여줍니다. 당초 여성인 노다 세이코 전 자민당 총무회장이 총재 선거 입후보를 검토했었는데요. 추천인 20명을 확보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출마를 포기했습니다. 그만큼 앞서 말씀드린 대로 당 내에서 아베 총리 또 아베 총리가 추진하고 있는 정책에 대한 확고한 지지가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요. 한편 민주당 등 야당은 이 자민당에는 이 아베 총리의 목소리밖에 없냐 이렇게 비판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아베 총리가 오늘 당선 입장을 밝혔습니까?
아베 총리는 우선 경제 활성화를 강조하고 있는데요. 아베 총리가 2차 집권 이후에 아베노믹스라고 불리는 경제 정책을 추진하지 않았습니까? 네. 이 성장에 초점을 맞추고 있고 그래서 이 과감한 금융 완화, 재정 지출, 이제 돈이 돌도록 하겠다는 것이죠. 이런 내용을 골자라고 있는 정책인데 초기에는 큰 성과를 보이면서 아베 총리에 대한 지지율이 높아졌었는데 지금은 좀 주춤한 모습이죠. 아베 총리는 아직 목적지에 도달하지 않았다면서 전국 어디서나 경기가 활성화된 것을 실감하고 미래를 향한 성장을 이뤄나가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안보 강화 법안을 더욱 강하게 추진할 거란 전망도 있군요.
그렇습니다. 현재 일본 참의원에서는 안보 법안이 계류 중인데요. 아베 총리가 오늘 총재 당선이 확정된 후 기자들에게 아직 중요한 법안이 남아있기 때문에 이의 처리를 위해서 일치 단결해서 임하겠다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안보 법제 처리를 의미하는 것인데요. 이와 관련해서 앞서 말씀드린 이 노다 전 총무회장의 총재 선거 입후보가 후원자가 모자라서 무산된 건 이 아베 총리가 안보 법제 처리를 강하게 밀어붙이기 위해서 자신의 단독 입후보로 선거가 치러지도록 미리 단속을 했기 때문이라는 일본 언론들의 보도가 있었고요.
네.
아베 총리가 사실 그동안 뭐 여전히 일본 내 반대 여론이 높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집단 자위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일본의 헌법 해석을 변경하는 이 안보법제 개편을 강하게 추진해왔고요. 여기에 이 아베 총리가 이번에 이 총재에 대선되면서 장기 집권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한 만큼 헌법 해석 변경을 넘어서 앞으로 이 헌법 개정까지 추진할 거라는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 안보법안 외에 넘어야 할 산도 많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이 아베노믹스의 효과가 둔화 조짐을 보이는 등 이 경제 문제가 이제 가장 크고요. 또 미국과 갈등을 빚고 있는 환태평양 경제 동반자 협정 TPP 협상도 매우 어려운 현안입니다. 또 이 미군 기지 이전 문제도 있고요. 또 미국과는 강력한 동맹을 유지하고 있지만 이 중국과 한국 등 이 주변국과 외교적 갈등이 있는 부분, 또 이 내년 7월 참의원 선거 결과 등이 이 앞으로 이 아베 총리에 대한 지지율에 타격을 입히고 또 이 장기 집권에도 걸림돌이 될 수 있는 그런 어려운 문제들로 꼽히고 있습니다.
네. 아베 총리가 총재 임기 동안 총리직을 계속 유지한다면 역대 총리 중에도 손에 꼽힐 정도로 오랫동안 집권한 총리가 되겠죠?
그렇습니다. 아베 총리가 이번에 이제 임기가 처음이 아니죠. 2006년에 총리직을 맡았던 적이 있고요.
네.
2012년 이후 이제 두 번째로 집권 중인데 만약 자민당 총재 임기인 2018년 9월까지 총리직을 유지한다면 재임 기간이 6년 9개월로 전후 역대 세 번째로 오랫동안 재임한 총리가 된다고 합니다.
다음 소식 살펴보겠습니다. 터키 동부 상황이 심상치가 않습니다. 주말에 이어서 오늘 다시 테러로 경찰관들이 숨졌다는 보도가 있군요.
네, 터키 동부의 폭력 사태가 최근에 격화되고 있습니다. 동부 으드르주에서는 오늘 터키 경찰관들이 탄 버스가 도로변에 설치된 폭탄 공격을 받아서 12명의 경찰관이 숨졌습니다. 공격이 일어난 장소나 수법으로 보아서 터키에서 아직 뭐 확인되는 건 아니지만 이 쿠르드족 반군인 이 쿠르드 노동자당 PKK의 송이인 것으로 보입니다.
네, 주말에도 비슷한 테러가 있었다고요?
그렇습니다. 지난 6일에도 이 동부 하카리에서도 군 차량 두 대가 도로변 폭탄 공격을 받아서 군인 16명이 숨졌다고 터키군의 발표가 있었습니다.
네, 터키군이 PKK를 겨냥한 보복 공습을 가했다는 소식도 있군요.
터키군 전투기 50여 대가 어제 그 이라크 북부 PKK 기지를 6시간 동안 공격해서 PKK 조직원 40여 명을 사살했다고 터키 언론이 전했습니다. 이 앞서 터키 군인 16명이 숨진 후였는데요. 이 터키군의 공습이 있은 이후에 오늘 다시 앞서 말씀드린 대로 경찰관들을 겨냥한 이 PKK의 소행으로 보이는 폭탄 공격이 발생한 겁니다. 터키에서는 이 지난 7월 이후에 PKK의 폭탄 공격으로 100명 가까운 군인과 경찰관이 사망했고요. 또 터키군도 지난 7월 이후 PKK를 겨냥한 공습으로 조직원 900여 명을 사살하는 등 지난 몇 달간 폭력 사태가 더 격화되고 있는 조짐입니다.
그런데 이 PKK가 어떤 단체입니까?
PKK는 1970년대 후반에 조직된 단체인데요. 터키 동부뿐만 아니라 이라크와 시리아 북부 등에 걸쳐서 이 쿠르드족 독립국가를 건설한다는 목표로 사회주의 무장투쟁을 벌여왔습니다. 터키에만도 쿠르드족이 전체 국민 한 20% 정도를 차지할 정도로 많은 숫자를 갖고 있는데요. 지난 30년간 무장투쟁으로 계속되면서 4만 명 이상 숨진 것으로 알려져 있고요. 터키 정부는 물론이고 미국과 유럽연합 또 나토 등으로부터도 테러 조직으로 진행돼 있습니다. 2000년대 이후에는 이 목표를 독립국가 건설에서 자치주 설립으로 바꾸고 평화협상이 진행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앞서 말씀드린 대로 최근 다시 폭력 사태가 격화되는 조짐입니다.
이번에도 중동 관련 소식이 되겠습니다. 최근 러시아가 시리아 아사드 정부에 대한 군사 지원에 나섰다는 주장이 제기됐었는데 미국이 이를 견제하고 있군요.
그렇습니다. 미국이 그동안 어떤 이유에서든 시리아 아사드 정부에 대한 군사 지원에 반대한다는 입장이었는데요. 러시아가 아사드 정부의 ISIL 대응을 위한 군사 지원을 시작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미국이 대응에 나선 것으로 보입니다. 해당국 언론 등에 따르면 미국은 불가리아와 그리스 등에 러시아 군용기의 자국 영공 통과를 불허하도록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네, 해당국 정부의 발표도 있었습니까?
그렇습니다. 불가리아 외무부 대변인이요, 오늘 러시아 군 수송기의 자국 영공 통과를 금지했다고 공개적으로 밝혔는데요. 수송기 화물에 대해서 심각하게 의심할 만한 충분한 정보가 있으며 최근 며칠 사이에 이런 결정을 내려서 러시아 정부에도 통보했다는 겁니다. 하지만 이런 결정은 독자적으로 내렸다면서 사전에 미국 정부로부터 그런 요청이 있었는지는 밝히지 않고 있습니다.
자, 그리스도 러시아 군용기의 이 비행 금지를 검토하고 있다고요?
네, 그리스 정부 관리가 익명으로 언론에 밝힌 내용인데요. 이 관리는 미국의 요청이 있었다는 점도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러시아가 시리아에 군사 장비를 지원하지 못하도록 러시아 군용기의 영공 통과를 불허해달라는 요청을 미국으로부터 받았고 이를 검토 중이라는 건데요. 하지만 앞서 말씀드린 불가리아의 정부의 결정으로 일단은 그리스 정부는 부담을 덜게 됐는데 러시아 수송기가 불가리아 영공을 통과하지 못하면 그리스 영공을 지나갈 일도 없기 때문입니다. 러시아는 불가리아와 그리스를 통과하지 못하게 되면서 이란 영공을 통해서 시리아로 수송기를 보낼 수 있다는 그런 전망입니다.
네. 그런데 아직 러시아가 시리아에 대한 군사 개입을 확인한 것은 아니죠?
사실 러시아는 시리아 아사드 정부의 몇 안 되는 동맹국 중에 하나죠. 그래서 그동안 군사 지원을 해왔는데 직접적으로 전투기나 병력을 보냈다는 주장은 부인하고 있는 겁니다. 러시아는 외무부 대변인은 러시아가 이 테러와 맞서 싸우는 시리아 아사드 정부의 군사 장비를 계속 지원해 왔고 이를 숨긴 적도 없다 이렇게 말했고요.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도 러시아가 시리아에 군사 지원을 해온 것은 한두의 일이 아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러시아가 직접 시리아에 군사 개입을 했다는 주장의 근거는 뭡니까?
최근 시리아 정부군 병사들이 시리아 북서부 이들리브주 인근에서 러시아제 전투기 또 무인기 등의 모습을 담은 사진을 인터넷에 올리면서 이제 그런 주장이 불거졌는데요.
네.
이 사진에는 러시아 공군에서 운영하는 최신 수호이 34 전투기로 보이는 기체가 있습니다. 러시아가 개입했을 수 있음을 보여주는 사진인데요. 만약 러시아가 개입했다면 앞서 말씀드린 대로 시리아 아사드 정부의 ISIL 대응을 지원하기 위해서라는 관측입니다.
네. 이와 관련해서 미국 정부의 공식 입장도 있었습니까?
러시아 군용기에 이 비행을 불허하도록 유럽 정부들의 요청했다는 확인은 아직 없었고요. 다만 지난주 백악관 브리핑에서 러시아의 군사 개입 가능성에 대한 질문이 나왔을 때 어떤 이유에서든 시리아 아사드 정부에 대한 군사 지원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거듭 밝혔고요. 또 이번에 제기된 보도 내용에 대해서는 러시아가 해명해야 한다고 요구했습니다. 또 미국 국무부도 존 케리 장관이 주말 세르게이 라브로프 러시아 외무장관과 통화하고 우려를 전달했다고 밝혔습니다.
네, 이 미국도 이라크와 시리아에서 ISIL에 대응한 연합군 공습을 주도하고 있는데 왜 러시아의 개입에 반대하는 건가요?
미국은 러시아도 이 ISIL에 대응하려면 국제연합군의 노력에 동참하라는 겁니다. 하지만 시리아 아사드 정권을 지원하는 것은 앞서 말씀드린 대로 반대하고 있는데요. 아사드 정권을 지원하는 것은 지역 혼란만을 더욱 가중칠 거라는 것이죠. 아사드 정권이 이 정부에 반대하는 자국민을 공격하고 탄압하는 등 이 정당성을 잃었기 때문에 시리아의 정치적 화해를 위한 노력에서도 아사드 정권은 배제되어야 한다는 게 미국의 입장이었고요. 또 이 평화협상의 당사자인 한 축인 시리아의 온건파 반군도 시리아의 평화협상을 위해서는 일단 아사드 정부가 물러날 것을 전제로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소식이 되겠습니다. 오늘 미국을 비롯한 각 언론들이 가톨릭 교회의 결혼에 관한 결정을 주요하게 다루고 있는데요. 결혼을 무효화하는 절차를 크게 간소화시켰다고요?
네, 로마 가톨릭 프란치스코 교황이 오늘 관련 발표를 했는데요. 전 세계적으로 가톨릭 신자들이 많기 때문에 이제 중요한 결정으로 받아들여지고 네. 언론들도 중요하게 보도를 하고 있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결혼을 무효로 하는 제도를 대폭 간소화하는 개혁 조치를 담고 있는데 과거에는 이 결혼을 무효화하려면 길게는 몇 년씩 걸리기도 했는데 이를 45일 안에 끝내도록 간소화했다는 겁니다.
네, 이 가톨릭에서는 결혼에 대해서 굉장히 보수적이고 이혼을 인정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 것 때문에 지금 어려움이 있는 거 아닙니까?
네, 또 그래서 이제 이런 결정에 사람들이 주목을 하고 있는데요. 가톨릭에서는 결혼도 이제 성스러운 성사의 하나고요. 그래서 신이 맺어준 결혼은 인간이 끝내지 못하는 것으로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 이혼을 인정하지 않죠. 그래서 이제 가톨릭 신자들이 헤어지려면 교회에서 결혼 무효화 결정을 받아야 하고 그래야 이제 정상적인 신앙생활이 가능한데 예, 프란치스코 교황은 이 오늘 관련 발표에서 결혼은 절대로 갈라설 수 없는 관계다 이런 점을 다시 한번 분명히 하면서도 새로운 개혁 조치가 결혼을 끝내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이 교인들이 이 정의를 찾고 올바른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신속하게 결혼 무효화 절차를 돕는 것이라고 밝혔고요. 그렇게 결혼 무효화가 빨리 이루어지지 않아서 신앙생활을 이어가지 못하는 경우를 막겠다는 거죠.
네, 프란치스코 교황이 얼마 전에도 이 낙태에 관해서 개혁적인 조치를 발표했었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또 이 교인들을 놀라게 했었는데요. 가톨릭 교회에서 낙태는 이 어린 생명을 죽게 하는 심각한 죄죠. 그런데 프란치스코 교황은 낙태를 한 여성이 진심 어린 속죄와 함께 용서를 구한다면 사제들이 낙태의 죄를 사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한다 이런 교서를 발표한 바 있습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구촌 오늘 김근삼 기자였습니다. 비오의 뉴스 투데이 내일 북한 날씨 알아보겠습니다. 대체로 맑겠으나 함경남북도는 오후에 구름이 많아지겠습니다. 아침 최저기온은 4도에서 19도, 낮 최고는 19도에서 29도로 오늘과 비슷하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 북부 해상은 2 내지 4미터로 높게 일겠고 서해 북부 해상은 0.5 내지 1미터로 일겠습니다. 이어서 지역별 날씨입니다. 평양은 오전에 맑고 오후에 구름이 조금 끼겠습니다. 아침 최저 17도, 낮 최고 29도. 신의주 구름 조금 끼고 최저 17도, 최고 28도. 강계 오전에 맑고 오후에 구름 조금 끼겠습니다. 최저 14도, 최고 27도. 해주 개성 맑고 해주 최저 19도, 최고 29도. 개성 최저 16도, 최고 28도. 함흥은 오전에 구름 조금 끼다 오후에 많은 구름이 되겠습니다. 최저 15도, 최고 24도. 장진 해산 구름 많고 오후에 가끔 비가 내리겠습니다. 장진 최저 5도, 최고 20도. 해산 최저 10도, 최고 25도. 선봉은 오전에 구름 조금 끼다 오후에 많은 구름이 끼겠습니다. 최저 14도, 최고 20도. 원산 오전에 구름 조금 끼다 오후에 많은 구름이 끼겠습니다. 최저 17도, 최고 22도입니다. 이어서 해상 날씨. 동해는 구름 많고 물결은 오전에 2 내지 3미터, 오후에는 2 내지 4미터까지 높게 일겠습니다. 서해는 구름이 조금 끼겠습니다. 결은 0.5 내지 1미터로 일겠습니다. 모레 목요일 날씨 알아봅니다. 대체로 맑겠고 아침 최저 기온은 7도에서 19도, 낮 최고는 18도에서 29도가 되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 북부 해상은 4 내지 6미터로 매우 높게 일겠고 서해 북부 해상은 0.5 내지 1미터로 일겠습니다. 제 18호 태풍 아타우에서 변질된 온대저기압이 10일쯤에 동해상에 위치하면서 동해 북부 해상에는 바람이 강하게 불고 물결이 매우 높게 일겠습니다. 항해하는 선박 각별히 주의하셔야 되겠습니다. 한국기상청이 제공한 북한 날씨 살펴봤습니다. 지금까지 뉴스투데이 3부를 보내드렸습니다. VOA 한국어 저녁방송 잠시 후 세계뉴스 보내드립니다.
VOA World News.
VOA 세계뉴스입니다. 남북한은 추석 명절을 맞아 이산가족 상봉 행사를 다음 달 금강산에서 개최하기로 합의했습니다. 남북한은 어제부터 오늘 오전까지 이어진 적십자 실무 접촉에서 다음 달 20일 금강산 면회소에서 이산가족 상봉 행사를 열기로 했습니다. 상봉 규모는 남북 각각 100명씩 모두 200명으로 다음 달 20일부터 일주일 동안 두 차례로 나눠 상봉이 이루어집니다. 남북은 상봉 행사를 위한 생사 확인 의뢰서를 오는 15일, 최종 상봉 대상자 명단은 다음 달 8일에 교환할 예정입니다. 상봉 대상자 선정을 위한 생사 확인 작업과 관련해 한국 측에서는 국군포로 이산가족 50명을 포함해 250명을, 북측에서는 200명을 의뢰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남북은 또 가까운 시일 안에 적십자 본회담을 열고 이산가족 상봉 정례화 문제 등 상호 관심사들을 폭넓게 협의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아베 신조 일본 총리가 집권 자민당 총재를 다시 맡게 됐습니다. 아베 총리의 자민당 총재 임기는 이달 말로 종료되는 가운데 오늘 총재 선거 후보 등록 마감 결과 아베 총리가 단독으로 입후보했습니다. 이에 따라 무투표로 아베 총리의 총재직 연임이 결정됐습니다. 총재 선거에 도전하려 했던 노다 세이코 전 자민당 총무회장은 이날 기자회견을 열어 출마를 포기한다고 밝혔습니다. 아베 총리는 첫 집권 직후인 2006년 10월 자민당 총재로 취임해 1년간 자리를 지켰으며 2012년 9월에 다시 총재직을 차지한 바 있습니다. 이로써 아베 총리는 당 총재 3선 기록을 세우게 됐습니다. 아베 총리는 후보 등록 직전 선거 출정식에서 아직 목적지에 도달하지 못했다며 여러분의 지원을 받아 책임을 다하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또 앞으로 경제를 선순환해 성장시키겠다고 강조했습니다. 미국과 부유한 페르시아만 국가들이 시리아 난민들을 지원하는 데 충분한 자금을 제공하지 않고 있다고 유엔 당국자가 말했습니다. 피터 서더랜드 유엔 국제이주 개발 담당 특사는 오늘 제네바에서 기자들에게 레바논과 요르단, 터키는 400만 명에 달하는 시리아 난민 문제에 동참하고 있지만 부유한 나라들은 오히려 이에 소극적이라고 밝혔습니다. 서덜랜드 대표는 또 유엔 난민기구와 여러 구호단체들은 현재 심각한 자금난에 시달리고 있다며 시리아 사태와 관련해 올해 필요한 예산의 41%만 확보된 상황이라고 전했습니다. 한편 프란치스코 로마 가톨릭 교황이 최근 난민들을 수용할 것을 촉구한 뒤 폴란드 가톨릭 교구가 오늘 시리아 난민 추가 수용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시리아 난민 가운데 200명의 기독교인들을 이미 수용한 폴란드 가톨릭 교구는 오늘 추가로 2,000명의 난민들을 수용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VOA 세계 뉴스 듣고 계십니다. 영국 정부가 시리아 내 이슬람 순위파 무장반군 ISIL을 겨냥해 지난달 무인기 공습에 나선 사실을 처음 공개하고 추가 공습도 검토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데이비 캐머런 영국 총리는 어제 의회에서 영국 공군 소속 무인기가 지난달 21일 ISIL이 수도로 삼고 있는 시리아 라카 인근 지역에서 차량으로 이동 중이던 반군 3명을 사살했으며 이 가운데 2명은 영국인이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마이클 폴론 영국 국방장관은 오늘 영국 BBC 라디오와의 인터뷰에서 영국은 테러 기도를 막기 위해 시리아에 또다시 공습을 가하는 것을 주저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영국은 그동안 이라크 내 ISIL을 소탕하는 미국 주도 국제연합군의 공습에 참여해왔지만 시리아에서는 정보 수집용 무인기만 운영할 뿐 공습은 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편 프랑스도 이라크 이외에 시리아에 대한 공습 참여 의사를 밝혀 주목됩니다. 터키군이 오늘 오전 쿠르드 반군들에 대한 추가 공습을 단행했습니다. 터키군은 40여 대의 전투기를 동원해 이라크 북부 지역에 6시간 동안 공습을 가했다며 쿠르드족 반군 단체인 쿠르드 노동자당 소속 전사 40명이 사망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공습은 지난 6일 쿠르드 반군의 폭탄 공격으로 터키군 병사 16명이 숨지는 사건 발생 뒤 이틀 연속 이뤄졌습니다. 쿠르드 반군은 그러나 오늘도 아제르바이잔 접경 지역인 터키 동부 으드르주에서 경찰 수송 차량에 폭탄 공격을 가해 경찰관 12명을 살해했습니다. 미국과 한국으로 가는 미국의 아메리칸 항공 소속 여객기가 엔진에 이상이 생겨 일본에 불시착했습니다. 아메리칸 항공 측은 오늘 미 텍사스주 댈러스 공항을 이륙해 한국 인천공항으로 향하던 AA-281편 여객기가 엔진에 문제를 일으켜 일본 나리타 공항에 불시착했다고 밝혔습니다. 항공사 측은 그러나 긴급 사태에 따른 비상 착륙은 아니었다며 여객기에 탑승한 승객 223명과 승무원 15명은 모두 다른 여객기로 옮겨져 서울에 무사히 도착했다고 강조했습니다. VOA 세계뉴스 천일규였습니다.
지금까지 여러분께서는 VOA 한국어 저녁 방송을 들으셨습니다. VOA 한국어 저녁 방송은 저녁 7시 30분부터 11시 30분까지 4시간 동안 중파 1188kHz를 통해 들으실 수 있습니다. 밤 8시 30분부터 11시 30분까지 3시간 동안은 단파 7460kHz와 11990kHz로도 저희 방송을 함께하실 수 있습니다. 또 밤 8시 30분부터 9시 30분까지 1시간 동안 단파 9490kHz, 밤 9시 30분부터 11시 30분까지는 단파 11,935kHz로도 들으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매일 아침 3시 30분부터 5시 30분까지 2시간 동안 보내드리는 VOA 한국어 아침 방송은 단파 5,875, 7,365, 7,485kHz로 들으실 수 있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다음 방송 시간까지 안녕히 계십시오.
This program has come to you from the Voice of America, Washington.